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열린 집권여당 정의개발당 의원총회에서 카쇼기 피살 사건을 야만적인 살해라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보보안당국은 살인이 계획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일부 사우디 의원들의 범행으로 국한하는 것은 터키와 국제사회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사우디 정부가 피살된 카쇼기 시신의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살해 작전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터키는 사건 수사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이 왕실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어제 현지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안 없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취약점이 있지만 이를 개선할 계획이 없이 조약을 폐기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며 INF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며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군함 두 척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든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이미 미국 측에 표시했다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것이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 중국과 아세안은 어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군함 8척과 병력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0일 아세안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만나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결의를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중국 주하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가 내일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중국 당국은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오늘 광둥성 국경도시인 주하이시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공사비는 약 20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교 개통에 따라 홍콩에서 주하이까지 차량 운행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45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지난달 홍콩과 중국 선전 푸덴역까지 14분이 소요되는 고속철도가 개통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부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새해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에 실패하면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며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시설 검증은 중요하며 북한은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새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해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준비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22일 러시아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바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그런 건 단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단계를 밟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 만남은 아마도 새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라며 11월 조기 개최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미북 정상회담은 실제로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볼튼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도 빨리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최근 한국의 제재 해제 언급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놨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초점은 지금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며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단계적이어야 하고 쌍방의 동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FFBD라는 동일한 목표에 전념하고 있고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날 한국 국회의원이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최소 6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사치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장을 알고 있다면서도 주장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엔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선 회담이 열리긴 하지만 사적인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내년 개최설과 관련해선 백악관에 질문하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기존 제재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VOA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 없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 의결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지만 정부와 집권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의 서명에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합의서의 발효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두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비준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하고 조만간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정표 성격을 띈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합의서의 뼈대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행안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난도 한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합의서가 철도, 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에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두 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미 법제처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법률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 합의서를 체결 비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혹은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북합의서 동의 권한을 놓고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야당의 입장처럼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분야 합의서 발효에 관해서는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DOA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질적 우위에 있는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질적 우위 전략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 정찰 감시 능력과 정밀 타격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서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눈으로 보는 거는 한국 지형은 지형 차폐가 많고 뭐 지형이 산악이 많아서 공중에서 봐야 제일 정확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성능 좋은 감시 장비를 지상에 배치하고 해상에 배치해도 바로 산에 걸리고 건물에 걸리니까, 그죠? 그런데 북한은 공중 감시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국군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 왜냐하면 북한은 늘 도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국가인데 우리는 늘 방어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항공 감시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보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제한이 됐다.
상시 감시가 가능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정찰기와 위성 등 제한된 한미연합 정찰 자산으로 대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집권당은 군사 분야 합의서는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 사령부도 동의했다며 야당과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불안감을 오히려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기를 마련한 대의적 의미가 있다며 이를 감수할 만한 군사적 우위가 한미연합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간 실무진 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은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에서처럼 큰 양보를 얻어낼 것으로 믿고 추가 회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진전 없이 또 한 번의 미북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제기될 세부사항을 진전시키는 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would seem that North Korea is not very interested in making progress on specific items that would come up during working level meetings. They seem more interested in having a summit.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실무협상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더 흥미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큰 양보를 내어줄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하면서 미북 간 진전이 없는 것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보수 세력 혹은 워싱턴 내 정치적 과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미 행정부로부터 분리시켜 그를 정상회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Because they've been very careful not to criticize him and they blame the lack of progress either on Secretary Pompeo.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간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아직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와의 협상 전략을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Korea really has not figured out its strategy on how it wants to engage with the special envoy. And I think that, you know, because we went for a long period without a special envoy,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급에서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진행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해온 만큼 사실상 실무진 간 대화는 한동안 없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롭게 임명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를 어떻게 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제재 완화를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북한이 실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may be delaying in the hopes of that it will convince the United States. Excuse me to give sanctions relief and that's what they're trying to do.
북한은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종전 선언에 더는 집착하지 않는 듯하고 보다 실질적인 것을 원하며 제재 완화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실무협상을 통한 구체적 진전이 있기 전에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클릭너 연구원입니다.
I think the Singapore summit was a mistake. The U.S. offered a number of concessions that it should not have. And I think much of that could have been prevented by adopting the more traditional
미국이 북한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몇몇 양보를 제공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실책이었으며 이는 바로 정상회담에 뛰어드는 대신 전통적 외교 방식인 상향식 접근을 통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실무급 회담을 통해 이룬 상당한 진전을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re should not be a second summit until the working level talks can progress and that there can be something substantive announced at the second summit. So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 더 낫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게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진정한 선물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2차 회담 개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summit was really a gift to Kim Jong-un and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having a second summit.
이어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구체적 신고서를 받기 전에는 북한과 어떤 진전도 이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imple common sense point is if the North Koreans won't define what their program is and tell put out a declaration that lays out the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핵 관련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은 진지한 외교를 위한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담긴 군사 분계선 상공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비무장지대 일대 미한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측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에 이로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 of course not. And nor does the South Korean military either. Military commanders do not like that because the agreement gives an advantage to North Korea. North Korea's military.
주한미군 특수자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군 당국도 우려할 일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군사력과 방위 태세를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MDL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실시되어온 미한 연합공군 훈련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한 연합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nd the no-fly zone does two things that weaken the defense of South Korea. Because of the no-fly zone and because of the restrictions on training near the DMZ,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DMZ 일대 북측 활동에 대한 미한 간 정보 감시 정찰 역량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n the third point is that the no-fly zone restricts our reconnaissance capability for some of our aerial reconnaissance that provides intelligence surveillance.
이어 북한은 미한 연합군과 동일한 수준의 IRS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미국과 한국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날프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도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DMZ 일대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하는 미한 군 IRS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우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 know there are some surveillance missions that go around by DMZ that sort of watch for movement on the other side of the DMZ.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 방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역량의 변화를 주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문제는 양국의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미국 입장에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S is not happy with the no-fly agreement. Doesn't really make sense from a US perspective. that's part of the military agreement from Pyongyang. Mm-hmm. You know, if an American soldier up in Panmunjom gets sick.
만약 판문점 인근에서 미군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위해 즉각 헬기를 띄워야 하는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런 활동조차 제약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안보뿐 아니라 이런 의료 관련 사안도 간과한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담긴 DMZ 내 감시 초소 철수도 미국의 우려를 산다고 말했습니다.
More broadly, South Korea agreed in the military agreement to pull lots of guard posts out of the DMZ. The way you would logically fill in those.
북한은 한국 잠입 목적의 특수부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DMZ 내 GP 철수 시 무인 항공기나 무인 정찰기 또는 헬기를 이용해 북한 측 움직임을 감시해야 하는데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드론을 저고도로 띄우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약 2주 후에 열리는 미한 안보군사협의회의에 이어 미한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가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discussed 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security consultative and military consultative meetings and the 2+2 dialogue.
한국 군 당국과 정부는 유엔사와 미 국방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한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 문제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길 원하지 않고 협상 과정이 지속되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한 군 당국은 남북 군사 합의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이로 인해 한국의 방위가 약화되고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만큼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사 소장도 미국이 비행금지 구역 설정으로 인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하겠지만 결국은 한국과 북한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과의 핵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검증은 상당히 중요하며 북한은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협상이 끝나고 검증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22일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대북 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에 따라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이후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이 같은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EU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한국의 미북 간 중재 역할과 관련해 EU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치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언급했듯 EU는 주요 파트너국들과 협의를 통해 외교 과정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며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단순한 성명이 아닌 구체적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양자, 다자간 무역 의제를 놓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카지노스키 대변인은 이어 카미누벨라 EU 해양수산총국 해양수산집행위원과 김영춘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불법 어업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UN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을 현재 진행형으로 평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다소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선 여전히 북한 문제가 많은 나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 대표로 나선 에이든 리들 제네바 주재 군축 대사는 22일 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vital that DPRK takes concrete actions towards denuclearization as agreed at that summit. International pressure and robust UN sanctions have played a key role. Sanctions must continue to be strictly enforced until the DPRK takes concrete steps.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압박과 강력한 유엔 제재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진 제재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리들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얀 후앙 프랑스 군축대사도 북한 상황과 관련해 프랑스는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발표와 핵실험장 폐기에 주목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각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앙 대사는 또 최근 한반도에서의 진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확산 체제 위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북한의 역량은 북한 문제의 본질과 아시아와 세계에 미칠 위협을 변화시켰다며 프랑스는 제재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도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Despite positive developments,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till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미로슬라브 클리마 유엔 주재 체코 차석 대사는 미북 대화 이후 만들어진 긍정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국제사회와 역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없인 평화 유지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티시 피슬버거 제네바 주재 대사 역시 북한에 현존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 큰 우려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istence of the DPRK's nuclear missile program are of a grave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central that the DPRK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신뢰를 쌓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터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핵 폐기 경험을 거론하면서 단계적이고 투명한 비핵화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위원회 회의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When the committee was held last year, there was escalat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nce the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early this y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최원석 제네바 주재 참사는 전 세계가 평창 올림픽 이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이라는 긍정적인 진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안에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요도 높은 의제였다며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초의 행동들도 병행됐다며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나열했습니다.
Such commitment was accompanied by a series of for the first time actions that were unthinkable only a year ago. The DPRK announced moratorium on nuclear.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멈췄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뜻을 내비쳤다고 최 참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몇 개월간 더욱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도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참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는 국제사회 군축 노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의 중요성 등을 지적했을 뿐 직접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대북 제재 체제는 북한이 정책을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체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는 핵무기와 관련 운반 체계 개발은 그 누구에게도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교부의 미첼라 라그로노바 대변인은 지난 19일 북한의 비핵화 유인책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정책을 바꿀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는 미북, 남북 간 이어지고 있는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체코 정부는 미북 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 데 대한 모든 준비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주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나타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허용해야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체코의 궁극적 목표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라그로노바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여러 징후에 의하면 현재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한 것도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그로노바 대변인은 또한 EU 회원국인 체코는 이후에 독자적 제재를 지지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를 넘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 의회에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키시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군의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면서 남중국해 일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요. 미국 중간선거 조기 투표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터키 의회에서 지금 이례적인 연설을 한 거죠?
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의회 의원 총회에서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카쇼기 씨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매우 잔인 무도하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인들이 카쇼기 씨를 살해하기 전날 영사관 외곽을 사전 답사까지 했다고 밝혀서 이 우발적 사망이라는 터키 정부의 주장을 정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도 이 카쇼기 씨 살인범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인물을 내세웠다는 게 계속 그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범인들이 카쇼기 씨와 비슷한 대역을 내세워서 영사관 밖으로 나오는 장면도 CCTV에 네네.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얻은 정보와 증거들은 카쇼기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카쇼기 씨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여러 터키 언론들은 범인들이 카쇼기 씨의 시신을 훼손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도 연설에서요. 카쇼기 씨의 사체가 왜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우디 정부는 그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카쇼기 씨 살해를 계획한 사람들을 다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독립적인 수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살인범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외교 사면권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네. 모든 범죄자들은 다 터키 법정에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깊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살만 사우디 국왕의 진정 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의 어떤 사망 사건을 발표하는 거 이례적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크고요. 수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말 카쇼기 씨는 이 사우디 왕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 2일 터키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떼려고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실종된 겁니다. 그런데 터키 당국이 초동 수사 결과 카쇼기 씨가 사우디 정부가 파견한 암살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네, 사우디 당국은 이 사건 초기에는요 카쇼기 씨는 사우디 영사관을 나간 후에 실종됐다면서 네. 전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해 왔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터키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급기야 지난주에 이 카쇼기 씨가 영사관 안에서 용의자들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숨졌다라고 처음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용의자 18명을 체포했고 고위직 5명을 전격 경질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사건 초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유죄 취급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사우디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무장관을 사우디로 급파를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즈음에 카쇼기 씨 살해 정황을 보여주는 이 음성 영상 증거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그렇죠.
던져줬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증거가 만약 있다면 받아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앞서 터키 정부는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카쇼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사우디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예, 쿠슈너 선임 고문은 빈살만 왕세자와 친분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서요. 예.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는데요. 쿠슈너 선임 고문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CNN과 인터뷰에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지나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터키로 급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는 게 오늘 뉴스군요.
네, 커티스 월버함과 앤티텀함이 22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제법에 따른 통상적인 항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타이완 해협.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180km 폭의 해협인데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하는 것이 지난 7월에 이어서 석 달 만인데요.
네.
국방부는 미국 함정들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의 일이죠. 미국의 군함과 중국의 군함이 거의 뭐 위험거리까지 근접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습니까?
네, 지난달 양국의 구축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인근 해역에서 40여 미터까지 접근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죠. 미 국방관리들은 미군의 미국의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의 군함 여러 척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붙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중국 정부도 이번에 반발을 했습니까?
국무원 산하 타이완 판공실은 미국이 타이완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반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을 돕기 위해서 타이완 해협 통과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중간선거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유권자가 조기 투표에 참여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유권자 500만 명 이상이 이미 조기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22일에도 조기 투표가 시작된 지역들이 있죠.
네. 6개가 넘는 주와 그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정말 관심을 끄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들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략 한 8개 지역에 관심을 끄는데요.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 테네시, 네바다, 텍사스 그리고 몬태나 등입니다.
네네.
이 가운데 22일 기준으로 플로리다가 가장 많은 한 91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뭐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경합주,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고정돼 있지 않은 지역을
네네.
말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이겼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플로리다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관심을 끄는데요. 현역인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후보로 나온 릭 스콧 주지사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말고 다른 좀 관심을 끄는 지역들의 상황도 살펴볼까요?
예, 조지아가 한 52만 명이고요. 테네시가 한 29만 명 그리고 애리조나가 26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예.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 상원의원 선거가 있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2일까지 한 10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유세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요청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크루즈 의원과 한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좋은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라는 건 지난 대선 때 얘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 의원도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경선에 나갔는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하고 각을 세웠었죠.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도 크루즈 의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상황이 참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크루즈
네.
후보의 뭐 가족, 아내, 아버지도 공격하면서 상당히 각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유세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이날 유세에서는요. 두 사람이 연단에서 이 포옹을 하는 등 그간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세에서 이 캐러밴 등 불법 이민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또 강렬하게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크루즈 의원이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크루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인 베토 오러크 연방 하원 의원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오러크 후보는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록을 세우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크루즈 의원이 오러크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화당 두 당이 모두 이번 조기 투표율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당적별로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예, 관심 지역 8곳 가운데 7곳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네. 역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는 공화당 투표율이 44%, 그리고 민주당은 투표율이 33%였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 44%, 민주당 38%였습니다. 그런데 테네시주 같은 경우는 공화당 투표율이 63%, 예. 그리고 민주당이 30%로 차이가 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찾았던 20일 찾았던 텍사스주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는 공화당 투표율이 53%, 그리고 민주당 투표율이 43%였습니다.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은 쪽도 있습니까?
예, 네바다주인데요. 민주당이 45%, 그리고 공화당이 38%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 성별 투표율도 관심을 끄는데요. 역시 네바다 주를 빼고 나머지 7개 지역에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섰습니다.
네. 뭐 조기 투표율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번 중간선거가 민주당 돌풍이 불 것이다. 뭐 블루 웨이브가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네네. 하지만 조기 투표율을 두고 어느 당이 확실하게 우세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19도. 남포 아침에는 7도, 낮에 2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9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16도. 강계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9도. 개성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4도, 낮 최고 19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13도, 장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9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7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서해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10월 23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앙카라에서 열린 집권여당 정의개발당 의원총회에서 카쇼기 피살 사건을 야만적인 살해라고 규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정보보안당국은 살인이 계획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일부 사우디 요원들의 범행으로 국한하는 것은 터키와 국제사회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사우디 정부가 피살된 카쇼기 시신의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 살해 작전을 지시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터키는 사건 수사를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사우디 언론인 피살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이 왕실의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릴 것이라고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어제 현지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내년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임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대안 없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취약점이 있지만 이를 개선할 계획 없이 조약을 폐기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네바다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며 INF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며 그들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군함 두 척이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미 군함이 타이완 해협의 국제 수역을 통과한 것은 의례적이라면서 타이완군은 영해와 영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평화 안정을 수호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종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이미 미국 측에 표시했다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것이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타이완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양국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훈련에 앞서 중국과 아세안은 어제 중국 남부 광둥 순경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군함 8척과 병력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1일 아세안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만나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중국 주하이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가 내일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중국 당국은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오늘 광둥성 국경도시인 주하이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공사비는 약 20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교 개통에 따라 홍콩에서 주하이까지 차량 운행 시간은 기존 4시간에서 45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지난달에는 홍콩과 중국 선전 푸덴역까지 14분이 소요되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